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한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반도체 업체의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와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이 있으며 두 회사는 중고 반도체 기계를 시장에 내놓는 대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인 2022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고 반도체 기계를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중고 반도체 장비를 공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장비가 SMIC나 YMTC 같은 중국 업체에 들어간다면 미한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미국 의회에 8,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국방 예산을 포함한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협상에서 향후 2년 동안 국방 예산 증액을 1%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으로 책정한 가운데 미국의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 증액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방부는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을 줄이고 차세대 요격 미사일 NGI에 대한 예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 예산은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한 ICBM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492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만큼 해당 예산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영토를 겨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지 시각 12일 아침 이스라엘 북부로 100발이 넘는 로켓이 발사됐다며 공군 전투기들이 이 로켓들 중 70발이 발사된 발사대 3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누가 로켓을 발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러시아제 카츄샤 로켓을 이용해 공격을 가했다면서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군 기지 두 곳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밤사이 레바논 북동부 바알벡에서 민간인 한 명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헤즈볼라는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2인자인 마루완 이사 부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9일 밤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공습을 가했다며 사망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점점 더 취약한 세계 질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강대국 간 경쟁과 전 세계적 도전,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심차지만 불안한 중국, 대립을 일삼는 러시아, 이란과 같은 일부 역대 강국들이 미국의 우위를 비롯한 국제체제의 오랜 규칙들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탈북민 구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가 올해 초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북한 아침에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1도, 최고기온 1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에이블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은 11일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간 관계가 양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3자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other critical intersection we are monitoring is the relationship, as the vice chairman noted, between government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헤인즈 국장은 이날 상원정보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평가를 주제로 연 연례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안보 환경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정부 간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 나라의 이런 협력 증대와 원조 및 군사, 경제, 정치, 정보 교류에 대한 의지는 각국의 개별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적 행동들에 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각국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다자 간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Nevertheless, we assess these relationships will remain far short of formal alliances or a multilateral axis.
국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는 욕구와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은 이들 국가 중 한국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협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 사이 힘의 역학 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이 오랫동안 원해온 것들을 들어주면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비확산 규범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정보당국은 매년 전 세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원과 하원 관련 위원회는 정보기관 대표들을 출석시켜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연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헤인즈 국장이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미 정보당국의 2024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올해도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할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심각한 인구학적, 경제적 도전은 중국을 더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은 러시아가 여전히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더 광범위한 악의적 영향력 활동을 통해 영내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북한은 영내 및 세계 무대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역량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평가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은 경제적 이득과 외교적 지원, 그리고 국방협력 증대를 목표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체제 안정과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협상에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특히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의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옵션을 김정은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역내 미사일 방어에 맞서고 핵탄두 운반 옵션을 다양화하며 2차 타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점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 사이버 정력은 성숙해졌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광범위한 표적들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에 대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캠페인을 계속하고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 노동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도전 과제로는 내부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극도의 고립을 견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김정은은 절대적인 국가 통제에 대한 욕구와 국가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탈북민 구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교사가 올해 초 러시아 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면서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한국 국민 한 명이 올해 초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러시아 사법 당국에 체포됐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이 한국인의 성씨가 백 씨라며 백 씨는 국가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12일엔 러시아 사법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 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기밀정보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는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줘야 했다고 설명했지만 백 씨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어떤 정보기관을 위해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타스통신은 백 씨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나이는 53살이고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결혼해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한국 측에 백 씨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사를 받은 백 씨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백 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12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내 북한인권 활동가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백 씨가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선교사라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생활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이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주 등을 오가며 북한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연해주 선교사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적으로 현지 활동을 했고 여행 업체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백 씨가 2020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의 사무실을 둔 여행사 벨리 카멘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는 백 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엔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들이 적어도 수만 명 살고 있고 이들을 돕는 한국인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한때 러시아 당국은 한국인 선교사들의 북한 노동자 지원 활동에 협조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불편해지고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지에서의 활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북한 주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어떤 현장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중국은 반간첩법 시행도 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안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한러 양국의 민감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백 씨 사건을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러관계 전문가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한국 압박을 의도한 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한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 당국의 이번 한국 선교사 체포는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 삼엄해진 감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만일 러시아가 한국 압박용으로 이를 활용하려 할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강화 등 대응 카드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급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강화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양측은 불편하지만 서로 선을 지키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러시아가 만일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도 카드가 많이 있거든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은 북러 간 무기 거래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비정상적으로 변한 한러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간첩 활동에 대한 러시아의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향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수십 개의 북한 식당 명단이 확인됐습니다. 선양에 무려 17개의 북한 식당에 들어섰고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각각 7개가 성업 중인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상호와 지역별 분포가 파악됐습니다. 뷰에이가 최근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다렌, 단둥, 선양, 훈춘, 툼원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선양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단둥과 창춘이 각각 13개와 8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각각 7개씩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식당이 가장 많이 들어선 선양에선 모란관과 회령관, 보기식당, 신안 동어항 등이 영업 중이고 수도인 베이징에선 평양 은반관과 금강산 평양 능라고, 민들레 식당 등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뷰어이에 북한 국적자들이 이들 식당에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의 실체가 이처럼 한꺼번에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간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과 라오스 소재 북한 식당의 영업 실태를 고발했지만 중국에서 운영 중인 업체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행을 앞둔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중국 내 이들 북한 식당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전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이 문제되는 것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식당에서 북한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결의 위반입니다. 현재로선 이들 종업원이 2019년 12월 이전에 파견된 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이후 새로 파견된 인력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견 시점과 관계없이 이들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외화를 벌 수 없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이 중국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때도 해당 사업자가 북한 종업원이나 북한 국적의 요리사를 고용하고 있다면 대북제재결의 위반입니다. 과거 일부 북한 식당은 현지 사업자가 북한 당국과 합작 방식으로 운영되곤 했습니다. 현지 사업자가 식당의 등록과 운영 등을 맡고 북한 측이 노동력을 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당국과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이 역시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펑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1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영업 실태와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대화 추진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선별적이고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반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는 북한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과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이 비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핵동결이나 핵군축과 같은 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What it sounds like to me is a return to the action for action.
제게는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여러 번 시도됐지만 항상 실패했던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합의했던 틀로 돌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잘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3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의 결과뿐 아니라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불행한 대북 정책에 따른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곧 유도체계 역량과 전 세계 어디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재진입 능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이런 순간이 도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행동 대 행동, 중간 단계 등의 대북 접근 방식은 김정은에게 시간을 더 벌어줄 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논할 때 전혀 다른 의미인 핵 군축과 단계적 접근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위협이 되는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는 비핵화 압박 조치나 중간 조치도 핵 군축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에 제한하기에 너무 모호한 개념이 아닐까요?
Yeah, I think the terms are used in a misleading and confusing way. And we don't have
그렇습니다.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일련의 조치를 취해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패턴이죠. 그러나 제재 완화나 실제 경제 지원 제공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은 먼저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로 여겨지는 반면 비핵화 성과는 맨 마지막에 지불되는 환매 수수료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확대되지만 비핵화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소한 우리가 시도했던 접근 방식은 핵무기 포기 의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그것을 미리 해주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징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리비아 모델입니다. 우리는 카다피가 정말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리비아 핵 프로그램은 그다지 진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떤 통치자로부터도 핵무기 추구를 정말로 포기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며 이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 외에 추가적인 비밀 핵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약속한 이후나 중간 조치에 합의한 이후 이러한 비밀 핵시설에서 비밀리에 진행될 수도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 등 핵 진전을 탐지하거나 사찰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United States knows a lot about what North Korea is up to, even though they.
글쎄요, 북한은 우리에게 숨기려고 했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첩보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군비 통제 회담에서 협상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들의 역량을 모두 공개하는 소위 기준선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의를 보여주기 위한 기준선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반응은 우리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왜 알려줘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한 것은 이미 일부 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북한이 사실로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 수차례 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끈질기게 버텨내면 자신들이 숨겨온 많은 시설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이는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비핵화에 헌신적이라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면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굳이 중간 단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there's a mindset that that accepts what Kim Jong-un
북한에게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기꺼이 미국 당신들과 거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북한이 미국 영토에 핵무기를 쏘려 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역사에 매우 순진했던 초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도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김정은과 그의 세습 독재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방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핵무기를 추구해왔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미국과 일본 등에게 한국과 일본, 괌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해 철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미한 동맹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는 훨씬 더 강력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삼각공조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북한과 중국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하셨는데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이후 재집권하게 되더라도 중간 단계 조치 등 비슷한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don't think so, at least initially. But remember, the danger with another Trump administration is he prizes making deals.
글쎄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이 가져올 또 다른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질보다 거래를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종 국제적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 김정은이라면 대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번에는 평양에 한번 방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면 트럼프가 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대처한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당시 북한 문제와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익을 생각해 때때로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간 조치나 핵 군축을 협상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데 대해 한국 내에서도 거부감이나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향후 자체 핵무장 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could understand why South Koreans would be extremely unhappy with a return.
특히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행동이 더욱 도발적이었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이익에도 정말로 도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이 행동 대 행동이나 중간 조치 접근법으로의 회귀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과 무기를 러시아에 판매하고 있고, 물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지켜본 것은 냉전 시대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중러 동맹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지배적인 파트너고 러시아가 종속적 하위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과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를 위성 동맹으로 둔 이 조합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간 3국 협력 확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주와의 오커스 잠수함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인도, 일본, 호주, 미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4자 안보 협력체 쿼드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이 쿼드의 다섯 번째 가입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는 우리의 당면한 위험을 무시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수익성 없는 접근법으로 돌아갈 것임을 북한에게 시사하는 최악의 시점입니다. 아울러 북한에게 우리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각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제기하는 역내 위협 증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추가적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조야에서는 초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e proper course for the United States, and I don't know that Trump will do it any more than Biden will do it, but the proper course.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위비 인상이 미국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3.5% 정도인 총 국방비 지출을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5에서 6% 수준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2에서 4%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를 GDP의 1%에서 2%로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다양한 위협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시아에서 즉각적인 위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위기를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의 과부하 문제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전반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아마도 국내 지출의 삭감을 의미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것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바깥 세상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과 동맹국 간 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저는 한국, 일본과 미군 주둔기지 비용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방위비 분담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와 탄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능한 협력을 강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처럼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전반적인 전략적 논의를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향후 20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제시할 창의성과 제안은 미국과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부터 최근 미국 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와 관련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안보 우려가 합리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도발을 일삼는 쪽은 북한이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당사자도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그 언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So obviously we don't agree with that comment. It is North Korea's repeated reckless and provocative acts that have
밀러 대변인은 한반도에 불안정을 불러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하며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그런 이유로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지난 7일 중국 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길은 평화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선무는 위협 압박을 중단하고 번갈아 상승하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다음 날인 8일 왕이 부장 발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다만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미한 양국이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인 수사를 통해 한국은 적국이며 더 이상 평화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8일 미국 정부의 제재 집행 성과를 설명하며 북한의 핵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거론했습니다. 예, 올슨 차관보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변호사협회 행사 기조 연설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국경 안팎에서 공격적이고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미국의 집행 도구의 역할을 설명하며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 야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또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영국 담배 회사의 자회사로부터 유죄 인정과 함께 형사 처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벌금 6억 2,900만 달러를 받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과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수익금을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 등을 내고 미국의 제재 조치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했습니다. FAO는 11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고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약속 속에 2024년 상반기에도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국에 포함된 것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래 18년째입니다. 또 북한은 이번에도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할 곡물량이 명시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FAO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현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북한의 외부 수입 필요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산한 2022년 12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필요량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해 가을 거지 소식을 전하면서 작황이 아주 좋아 풍년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VOA는 FAO의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논평과 북한으로의 복귀 계획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막았으며 이에 따라 FAO 국제 직원들은 북한을 떠났습니다. 한편 FAO가 이번에 지정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목록에는 아프리카 국가가 33개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 9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2개, 유럽의 우크라이나가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함께 해당 목록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들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조만간 미국 정부 대표를 초청해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에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한 서한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APPGNK가 몇 주 안에 미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 모임의 티머시 조 사무국장은 10일 밝혔습니다. 조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 문제와 관련한 APPGNK의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미국 정부 대표를 영국으로 초청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투옥, 고문, 인도주의적 위기, 종교 박해와 송환 등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APPGNK와 미국 정부 간 협력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의 탈북민 송환 문제와 관련한 서한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며 이는 김초록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과 논의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제 북송된 김초록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1998년 15살의 나이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했습니다. 탈북 후 중국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가족들이 중국 공안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한국외교부 등에 구명을 호소했지만 결국 지난해 10월 9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탈북한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강제 북송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초록 씨의 행방은 오리문중입니다. 앞서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초록 씨의 언니 규리 씨와 유빈 씨 등은 초록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과 영국, 미국 정부와 의회, 유엔 등 국제사회에 초록 씨 등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구명을 호소해왔습니다. 조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김초록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민들이 지난해 10월 송환된 노동자들과 함께 어딘가에 구금돼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무국장은 그동안 APPGNK는 유엔과 영국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과 중국의 탈북민 송환 문제를 다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탈북민 송환 문제를 제기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으며 3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먼 맨리 제네바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 1월 23일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 사무국장은 APPGNK 의원들이 중국 당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이 발생한 10월 이후 여러 행사와 회의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벌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유엔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다루고 동맹과 협력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사무국장은 또 우리는 김규리 씨의 여동생과 강제 북송된 다른 탈북민들 문제를 해결하고 송환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김규리 씨 여동생과 다른 탈북민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북한에서 겪는 고초를 잊지 않을 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 회사가 최근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첫 사례인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의 위탁 관리를 받게 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연봉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HKJK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회사가 올해 2월 1일부터 연봉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HKJK 인터내셔널은 등록 국적이 중국 홍콩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입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북한 깃발을 단 연봉호가 2월부터 홍콩 소재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VOA는 북한 당국이 작년 4월 불법으로 중국 중고 선박 헝성 29호를 구매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헝성 29호는 해연 8호로 불리다가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지금의 연봉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변경된 이후 줄곧 이 선박의 등록 소유주는 북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돌연 중국 회사가 새로운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로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선주를 대리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헝천룽 홍콩이란 회사가 작년 5월 1일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엔 중국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고 2월과 1월엔 각각 단둥 진청 트레이드사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사가 금강 1호와 자이저우 2호의 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그 밖에 작년에 이름을 바꾼 홍대 1호와 창성 8호도 현재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북한 선적 선박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북한 선박은 지난해까지 모두 17척이었는데 이번 연봉호 사례를 더하면 모두 18척으로 늘어났습니다. BOE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 유엔 대표부, 미 국무부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해 8월 BOE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 지적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북한에 있는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 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뷰이는 중국 정부에 북한 선박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대부분 아침에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1도, 최고기온 1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고 평안남도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 영하 2도에서 12도, 신우주 영하 1도에서 14도, 황해남북도는 구름 많다가 차차 개입니다. 개성 영하 1도에서 12도, 사리원 영하 1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자강도 구름 많다가 차차 개입니다. 중간 강계는 오후에 바람 붑니다. 중간 영하 5도에서 10도, 강계 영하 4도에서 10도. 강원도, 함경남도 바람 많이 불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원산 1도에서 15도, 함흥 영하 2도에서 16도, 평강 영하 5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입니다. 김책은 오후에 맑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 영하 3도에서 9도, 김책 영하 2도에서 11도, 양강도 바람 부는 가운데 해산은 맑고 김형권 삼지원은 구름 많습니다. 해산 영하 9도에서 7도, 삼지원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다가 개입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흐린 가운데 물결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타이완의 부통령 라이칭테가 1월 13일 실시된 총통 선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이칭테 후보는 3자 대결에서 40%를 득표해 승리했습니다. 또 이번 승리를 통해 집권당인 민진당은 3번 연속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라이 후보는 3자 대결에서 40%를 득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라이징테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타이완 국민들이 그들의 강력한 민주적 시스템과 선거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13일 선거는 타이완이 총통을 직선제로 선출한 8번째 선거였습니다. 타이완의 첫 번째 선거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통치로 점진적으로 전환한 직후에 1996년에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제인권기구들은 타이완이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에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둔 타이완에 대한 양국 간 파트너십은 경제적, 문화적, 사람 간의 유대를 넘어 계속 심화,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양안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강요와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적인 해결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라이 박사와 타이완의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과 협력해 우리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며 타이완 관계법과 3개의 공동 커뮤니케 그리고 6개의 보장에 의해 마련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하는 우리의 오랜 비공식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이완이 계속해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미국 의회에 8,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국방 예산을 포함한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협상에서 향후 2년 동안 국방 예산 증액을 1%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으로 책정한 가운데 미국의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 증액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방부는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을 줄이고 차세대 요격미사일 NGI에 대한 예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 예산은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한 ICBM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492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만큼 해당 예산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한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반도체 업체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와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이 있으며 두 회사는 중고 반도체 기계를 시장에 내놓는 대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인 2022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기계를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중고 반도체 장비를 공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한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장비가 SMIC나 YMTC 같은 중국 업체에 들어간다면 미한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점점 더 취약한 세계 질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강대국 간 경쟁과 전 세계적 도전,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심차지만 불안한 중국, 대립을 일삼는 러시아, 이란과 같은 일부 영내 강국들이 미국의 우위를 비롯한 국제체제의 오랜 규칙들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경제와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의 대러시아 상품 수출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 내 사회 분열을 증폭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영토를 겨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지 시각 12일 아침 이스라엘 북부로 100발이 넘는 로켓이 발사됐다며 공군 전투기들이 이 로켓들 중 70발이 발사된 발사대 3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누가 로켓을 발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러시아제 카츄샤 로켓을 이용해 공격을 했다면서 골란 고원 내 이스라엘군 기지 두 곳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밤사이 레바논 북동부 바알벡에서 민간인 한 명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헤즈볼라는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2인자인 마루안 이사 부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9일 밤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공습을 가했다며 사망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또 홍해 상선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